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오계명에서부터 십계명에 있는 것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전한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고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생명에도 그렇지만 우리 이웃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또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그에 상응하는 말씀인데 배상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도둑이 들었을 때에 도둑질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도둑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을 훔쳤으면 이만큼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만큼을 훔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면 소 한 마리에 대해서는 다섯 마리를 배상할 것이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네 마리를 갚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한 마리 도둑질 했는데 한 마리를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한 마리를 도둑질 했기 때문에 그 도둑질한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섯 배를 갚아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네 마리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 죄값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중처벌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이 이렇게 이제 집을 뚫고 들어와서 2절에 보면 뚫고 들어와서 이제 도둑을 쳐 죽이게 되는 도둑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이게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밤에 도둑이 들면 이제 그때는 그 도둑을 죽이게 되었을 때에 그 피 흘린 죄에 대하여 죄값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는 생명까지 우리가 위협을 받고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지 않지만 3절에 보면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그 피 흘린 죄에 대하여 죄값을 묻지 않지만 낮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낮에 도둑이 들었을 때는 다르다. 왜 그럴까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낮에는 사실 사람들이 보는데 도둑질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낮에는 경우가 또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할 것이지만 배상을 해야 되지만 낮에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도록 죽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죄값을 치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 도둑도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도 정당한 그런 의무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래서 그 죄값에 대해서,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그 죄에 대하여 적당하게 자기의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낮에 도둑질한 이 도둑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이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도둑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죽여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가 우리 밭에서 먹다가 한눈판 사이에 이 소가 남의 밭에 있는 것을 먹었다. 이렇게 됐을 경우인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남의 밭에 가서 먹게 한이 소에 대하여서 자기 밭에 있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소가 남의 이웃에 대하여 이게 피해를 입혔으면 이 소의 주인인 본인 주인이 그에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책임이죠. 내 수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것도 그냥 뭐 소가 가서 먹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걸 먹었어요. 그러면 뭐 나도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걸 이렇게 이제 비슷한 뭐 그렇게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줘라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도 책임이 따르는 거죠. 남의 것에 대해서 자기의 것이 자기의 소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할 때에는 그만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배상할 때 인색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하여서 남의 것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더 배상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났는데 그것이 가시나무에 댕겨 낙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한다. 그렇죠? 내가 불을 놨는데 이것이 남의 밭을 태웠어요. 그러면 불을 놓은 사람이 그것을 배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7절과 8절에도 마찬가지로 도둑이 들었는데 이게 도둑이 들었는데 이것이 잘 모를 때 도둑이 들은 거죠. 그래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네. 제가 이웃에 돈이나 물건을 맡겼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맡겼는데. 그러면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지만 8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도둑이 들었는데, 우리가 모를 때에 도둑이 들어서 그 맡긴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그 집주인을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서 혹시나 이 집주인이 몰래 숨긴 거 아닌가, 이런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네. 여기서도 보면 재판장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와 같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이 여부를 잘 살펴보고 확인하고 따져봐서 그것이 옳은 대로 재판장이 판단하는 대로 판결하는 대로 그렇게 따를 것을 이렇게 권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최대한 최선의 그런 일들을 다해서 이것의 일에 그 공과를 따져서 판단해 가지고 배상을 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면 이제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네. 이제 또 소나 양 같은 그런 짐승을 맡겼을 때에, 짐승을 맡겼는데 도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짐승을 맡겼는데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맡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죽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참 난처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요. 그런데 그 맡긴 것이 그냥 스스로 죽게 되었거나 뭐 이렇게 되었을 때에 또 억울하게 남이 이렇게 훔쳐가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과를 이렇게 따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가 여호와께 온전히 맹세할 것이요 이랬죠. 그죠? 맹세를 하고 또 그에게 맹세를 통하여서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거죠. 예, 책임을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쓰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래요. 내가 빌려온 그것을 잘 맡아서 보관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잘 맡아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잘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책임 그리고 또 이게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과실인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살펴서 누명을 쓰거나 잘못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에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남의 것을 맡았거나 남의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남몰라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남의 것을 자기가 맡아놓고는 가지고 이렇게 있고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맡은 바 책임을 잘 다하고 그것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것에 남의 것에 피해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고, 또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응당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대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피해를 입힌 곳에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대하며 이웃을 또 우리가 후하게 배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색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무책임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온전히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우리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친히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홍익의 가족 가운데도 이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상함과 그들의 고통당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을 향한 기도, 오늘은 유엔 난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엔 난민이 약 8천만 명이나 되는 난민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8천만 명이나 되는 난민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잃고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불쌍히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손길, 또 그 발걸음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심겨지는, 확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유엔 난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오고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굶주림과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향한 교회의 사랑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발걸음들, 손길들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그 향,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려움 당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소중함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것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한 이웃에 대하여서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피를 입히지 않고 또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선한 싸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